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 봅시다. 신약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형편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지레짐작 지 마음대로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은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결국은 유월절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죽는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죽는 걸 네가 본 적 있느냐? 사람 죽는 거 말고, 사람이야 다 태어나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네 현장 한번 구경해 볼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들 때문에 피를 흘리고 시체가 된 그 현장에 네 한번 가볼래? 그것도 모르고 네가 인간에 대해서 안다고, 세상에 대해서 안다고, 장래에 대해서 안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것이 철딱선이 없고 좁은 지견, 코앞에 있는 일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자기의 전부를 거는 이러한 철없는 우리를 멀리 보고 많이 보고 깊게 보고 전부를 보고 다 보고 그러한 경험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현장에 지난 시간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대목에 와서 제가 좀 신납니다. 신나는 이유가 하나님 하나님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백날해야 그거는 자기가 지낸 하나님이고,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봤다고 합시다. 현장에 그때 에어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점심도 없고 그냥 현장에 있다고 봅시다. 오면 절망적인 상황 이게 가슴에 와닿지, 뭐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떠니, 뭐 교리가 어떠니, 네 성경 몇 독 봤냐, 네 뭐 교회 몇 년, 그게 무슨 위로가 돼요? 아무건 하나의 거칠에 불과한 거죠.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찬양 대회하고 뭐 찬양 소프라노가 어떠고 엘토가 그게 지금 뒤에서 적군이 오는데 엘토 하가지고 배세가 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뒤 적이 오는데 그 태어난 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절박한 공포심, 절박한 공포심으로 조성되어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감과 절박한 공포심을 느끼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뭘 원하냐? 고만 살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라고 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뭐든지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해가 살까? 아니야, 저런 일을 해봐 살까?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자기를 괴롭게 했는데, 그만 살래. 나 이제 그만 살래. 예수님도 33살 빼앗아서 나도 그만 살래.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드디어 죽음이 더 왠지 오늘은 그리워지는, 죽음이 왠지 그리워지는,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지는, 죽는다는 것이 마치 어떤 높이뛰기에 세계 신기록 세웠던 그 환희, 그 기쁨처럼 다가오는 것. 아, 나도 죽게 되었다니, 이 세상에 이런 즐거운 제대가 어딨나, 이런 식으로. 나 예본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 완전히 말년 행사한 것처럼 느긋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께서는 조성하십니다.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예요. 이걸 두려움부터 자유인데, 이 자유는 요한 1서에 의하면 오직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이다 보죠. 사랑의 쿠피트의 관역, 사랑의 화살을 주님으로 주님이 쏘시는 화살 끊어지지 않는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화살이 가슴에 박에 박힌 사람에게는 이제 한번 죽어볼까 고만 아이고 이제 그 살게 고만 사는데 설설 한번 죽어볼까 하는 죽음이 주는 그 해방감. 그러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포라는 게, 이 공포라는 게, 이게, 제 어린애에 보면 참 걱정돼요. 자우의 사고, 앞으로 80년 우의 사고, 지금부터 끌끌끌끌끌고 있는데, 온갖 질병과, 그러니까 질병에 시달리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이 많아서 질병에 시달리려고 하면, 아, 생각만 해도 아득하죠. 안 아픈 데가 없을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주께서 이끄시는 멋진 경험이에요. 살려는 의지 제발 좀 이제 좀 버리도. 살고자 하는 것이 너를 오히려 괴롭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차라리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일단 던져버려라. 내게 맡겨라. 모든 앞일을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 공포라는 것이 왜 생기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생겼어요.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나름대로의 창조성을 발휘합니다. 창조력을 발휘하거든요. 창조성을 발휘하니까 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창조적인 재주와 지혜, 기술, 창조력과 하나님이 실제로 부르는 창조력과 이게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충돌을 일으키니까 여기서 두려움,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공포가. 예를 들어서 면접 볼 때. 면접 볼 때 괜히 시험치는 면접 볼 때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떠느냐 하면 그 면접관이 내 삼촌이 아니고 우리 저 외삼촌 큰 아버지가 알거든요.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면접 보는데 떠는 아들 같은 거 그건 뭐 바보지요. 그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 친구가 떠 앉아가지고 자 면접 봅시다 하면 야야 그 적당히 해라 그만 아예 아는 사이에 왜 하냐 나올 거예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의 창조성 외곽에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날 때. 저 사람은 내가 평소에 안 달아갔던 사람인데 겁난다 이래저래. 밤에 귀신이 나타날 때 겁이 나잖아요. 뭐 실제로 귀신 나타난 적도 있고 꿈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릴 때 경험했을 겁니다. 귀신 무서운 영화 보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게 있잖아요. 왜 귀신이 무섭고 귀신 꿈에 귀신을 보면 왜 겁이 나느냐 하면 귀신을 내가 만들었거든요. 내가 만들었다 하니까. 내가 안 만들다니까 내 관리 하에 있지 않아요. 내 관리 밖에 있으니까 겁이 난다 이 말이지. 내가 창조한 게 아니잖아. 귀신은 내가 창조한 게 아니고 나에게 낯선 존재 아닙니까? 낯선 존재. 언젠가 그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다 이래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 우리 할머니가 이런 얘기했어요. 야야 그 너야 네 한번 들어봐라. 네가 무섭다 무섭다 해도 제일 무서운 것은 낯선 동네 사람 만드는 게 제일 무섭대. 그 연세가 한 거의 한 90 가까이 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짐승 만드는 게 무섭지 무슨 사람 만드는 게 무섭는가. 이 새벽에 여기 산책하러 가니까 아 그래요. 특히 사람 중에서 술 먹은 사람만은 사람이 그저 공포를 없애기 위해 술을 마시는데 언제 공포가 없었냐 하면 자기가 자랑스러울 때 공포가 없어집니다. 참 좋은 거 배우죠. 자기가 자랑스러울 때 공포가 없어지거든요. 남이 깔보게 되고. 그 어떻게 하면 자랑스럽게 될 수 있습니까? 술 마시면 되죠. 뭐. 술에 만취하면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눈에 비는 게 없으면 야, 니 나와! 이래거든요.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제 아는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겁이 없어, 겁이 나가지고, 공포심이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인데. 가만 술 먹고 와가지고, 야! 나와! 이랬단 말이죠. 평소에 왜 못하는가. 그 여자가 자기의 창조 능력 바깥에 존재하거든요. 다 내가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잘못 따라와보면 삐진다, 가야겠네. 삐지면, 그다음 작전 들어간 게 다 작전이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막 미주고 뭐 해주고 자리 빚는 게 다 수포니까 내 창조력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를 하냐 하면은 인간들이 해낼 수 있는 능력밖에 하나님의 창조권 속에 있는 낯선 존재를 가까이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하여금 평소의 버릇대로 스스로 자기를 지키겠다는 이 몸된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자기 신뢰에서 탈피하게 하게 됩니다.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 모사님, 저는 그 술, 담배를 끊으니까 그때부터 항상 행운이 따릅니다. 행운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교회 다니고 술, 담배 끊으니까 항상 가정이나 사업장에 행운이 따르고 좋은 일이 생기더라. 라고 한다면 그때 좋은 일, 행운을 가면서 누구 관리하에 들어가냐면 술, 담배 끊은 나의 능력 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하나님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난데없이 재앙이 떨어지게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술, 담배 끊고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러한 이 난처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은 술, 담배 끊은 자기의 윤리와 도덕성을 믿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그 사람은 믿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인도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 현장에는 안 가려 하고 하나님이 죽은 현장보다도 내가 술 좋아하는 나를 죽이고 담배 좋아하는 나를 죽였잖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나 이 정도만 해도 막 봐주소고 막 이 정도 해도 막 착하다 가주소 이런 쪽으로 막 그 가지고 아주 좀 한번 버텨보려고 그 가지고 복 좀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특히 11조 같은 경우에 11조 하락하는 것이 목사가 입에 떨어지면 교인들은요 저게 엉터리니 뭐 신약시대에 11조가 어떠니 뭐 어떤지 뭐 이렇게 남들의 변명과 핑계를 백날 해도 찝찝한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괜히 뭔가 찝찝한 게 진짜 안 하면 진짜 벌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들었냐 하면은 평소에 행복과 청세 축복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11조 말을 11조가 없는 줄 알면서도 왜 어떤 교회 가서 11조 하나만 벌받는 소리를 들을 때 거짓말인 줄 알면서 사귄 줄 알면서도 협박 공간 줄 알면서도 찝찝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평소에 축복 관리를 자기 손에서 축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늘 거절했던 것입니다. 늘 그래 나는 내가 이 정도 권리하면 폭주하는데 목사 말기를 침을 쫓는다 하니까 아 그렇다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리하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범위를 높여야 되게 그러면 또 열심히 해가는 그 이상으로 그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떻게 한국교회는 11조만 하느냐 이런 글이 나왔다고 어떤 글에 미친 게 안 돼. 11조 따라본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 욕심쟁이들아 11조만 하느냐 주께서는 다 줬는데 생이 좋은데 말 들어보니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또 이제 행운과 축복과 저주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또 자기 창조력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니까 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공포를 유발한 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진짜 우리 자신이 진짜 예수 십자가를 믿느냐 아니면 축복 저주를 자기 손에 관리하에 두느냐 예? 그걸 진짜 신앙인을 보기 위해서 그런 대단한 이단들을 자꾸 이단들의 입에서 그런 대단한 소리를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 이만하면 됐다고 안심했는데 어떤 사람 하기를 어떻게 11조만 헌금을 다 했느냐 그에 더 해야지 라고 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난데없이 공포감을 공포심을 또 우리한테 유발시키죠. 그래서 아 이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에서 나온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딴 것 저 딴 것 인간의 행함 자체에서 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셔서 주신 사랑인데 그 우리는 그 중도에 끼어들어가지고 주님 행함에서 오는 의로운 행위에서 오는 그 축복과 영생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자기의 선한 행함으로 중간에 자꾸 금방지기 끼어들려고 끼어드는 거야. 이 차선 안 지키고 중간에 차 한 대 끼어드는 거요. 얌체 그냥 싫습니까? 저는 뭐 주로 양보하는 편입니다만 믿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양보하는 편입니다만 이 끼어들어 봐가지고 뭐 콩내나 뭐 광어 해처럼 눈처럼 배가지고 마이카에 또 호소하게 만들고 어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자꾸 하나님 그저 주는데 이 그저 받는 게 미안스러워 가지고 미안스럽단 말은 뭡니까? 축복도 내 손 내 관리하에 두겠다, 내 창조로 두에 두겠다 이런 불신앙적인 것이 자꾸 좀 발휘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함이 아니고 주님의 행함으로써 영생도 축복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오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사기꾼들 보내가지고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진짜 네가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는지 안 그러면 축복 저주를 네 손 안에서 네 행함으로 다 관리하는지 그런 불신앙인지 불신앙자인지 관리 자꾸 그런 공포심을 유도한 일이 들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공포심이 왔을 때, 이제 오늘 이제 요점을 이야기합니다. 요점이 왔을 때, 속의 마음을 확 드러내버려요. 뭐냐 하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낫다. 뭐 제가 안 읽어봐도 되겠지요. 여기 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짖던 이유가, 여기서 애굽에서 나가자고 부르짖은 게 아니고, 그 애굽에 살면서 학대를 안 받는 쪽으로, 생계를 유지하자고 했지 언제 모세야 언제 우리가 아예 들고 나오자고 그렇게 여호와 부르신 게 알잖아 너도 알잖아 알았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참 철없지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요 또 공포가 또 찾아와요 공포가 또 찾아온다고 아예 공포가 아예 없고 사랑만 가득 찬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와 축복만 가득 영생만 가득 찬 그 세계에 지금 들어가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 철없는 이 인간들은 언제 우리가 나가자 하느냐 괜히 나가가지고 우리가 참 공동묘지가 없어가지고 그래 이제 매장지가 없어서 꼭 광야에서 이렇게 졸지에 독수리 밤이 돼가 죽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이야기인데요. 다니엘이 왕이 그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스라엘마저 삼킬 정도로 대단한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이름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인데 하루 어느 날 밤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 왕인데 공포를 느낍니까? 왕이 자기 최고 아닙니까? 근데 공포를 느꼈거든요. 공포를 느낀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자기가 원치 않은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을 몰라요. 그게 모른다는 것이 자기한테 공포가 되면서 사람의 사지가 파라야 되어서 완전히 하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한테 엇박했는데 누구든지 내 어젯밤에 꿈꾸는 거 니 찾아내라. 이래 거예요. 참, 이게 아무 왕이지만 이게 왕인지 돌대가리인지 하든 말 든 소리 해야지. 그래서 신하가, 그래서 임금님, 제발 좀 말 든 소리 하소. 아니 꿈을 지나 꾸는데 왜 남이 찾아내야 돼요? 남이 왜 찾아내느냐 말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꿈이 개꿈 같으면 개꿈 소꿈 같으면요 맑은 같으면 그게 뭐 꾸다가 말고 말다 꾸 여섯 꿈 하루 되지만 자연꾼 꿈은 이거는 초자연지 이것은 인류 역사를 쥐고 있는 분이 뭔가 어디 있어서 꿈꾸다는 그런 감이 왔단 말이죠. 이거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의 계시로 다가온 거예요. 그때 공포를 느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들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앞에 누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 있어서 꿈을 해설 해줬습니다. 왕이시여, 마음을 낮추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이제 짐승처럼 망합니다. 하는 꿈을 해설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왔다라요. 모세가 와 있는 것은, 그딴 거, 옛날 과거에 겁나던 거, 과거에 몸을 움찔게 했던 거, 과거에 몸을 사르게 했던 깃단 그런 공포심은 자체를 아예 초월하고 그걸 능가하는 그러한 행운은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모세가 와 있는 걸 그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발 그 모세를 이렇게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모세야, 네가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 공동묘지 없어, 집단으로 죽으려고 왔느냐. 이렇게 자꾸 대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고,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입에서 만날 예수 이야기 하는데 예수가 돈이 되나 예수가 밥이 되나 예수가 취직을 시키주나 말이죠. 그딴 예수 뭐 때문에 우리한테 하느냐.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갔는데 당신 입에서 어떻게 예수 십자가 예수 그걸 빼놓고 할 말이 없냐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겠지요.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래서 씁쓸해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죽음을 먼저 맛보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를 손깍지를 하면서 오락고 부르짖는 분이에요. 개구멍으로 빠지자, 개구멍. 천당만한 개구멍은 십자가 뿐이니까 그걸로 빠지자고 우리가 손짓하고 손목 잡고 우리를 잡아 당기는 분입니다. 진정한 살 길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순간적인 공포심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게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을 좀 생각해서 좀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에서 모든 시험을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한 자에게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했거든요. 이게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 그저 남들과 시시한 경쟁에 벌려가지고 스스로 좌절하지 마시고 반포되게 뛰내려가지 마시고 마귀하고 비교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가룟유다하고 비교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지옥 가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천당 가는 게 그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십자가의 사랑 그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포는. 다만 공포 없고 남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 경험하자. 죽음이 오느라 네가 그렇게 대단냐 말이야. 그렇게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데 우리한테 그런 무시무시한 공포를 주느냐. 따지고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딨냐 하면 과감하게 죽음 속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는 곳이 우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던, 먼저 와서 죽었던 그 자리에 우리를 합세시키기 위해서 이끄시는 줄 압니다. 따라 붙는 모든 공포심과 모든 두려움도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다 이루고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